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2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 첫머리에서 최근 은행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재무부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대중이 은행 제도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처는 미국인들의 예금과 은행 체계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다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각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국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력을 취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통하지도 않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우크라이나 분쟁의 정치적 해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중러관계는 냉전 시대의 군사 정치적 동맹이 아니며 무동맹과 무대결 그리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안보 분야에서 모든 나라의 정당한 우려를 존중하고 블록 간 대결 구도 형성을 지향하며 갈등을 부채질하는 행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타이완 독립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사흘간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귀국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자국의 평화 방안에 동참할 것을 중국에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중국이 평화 방안을 이행하는 파트너가 될 것을 제안했다면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1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을 잠재적 후원자로 보고 있다며 두 정상은 미국과 유럽에 도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지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21일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협력해 M1A1 SA 에이브람스 탱크 개량형 모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량형 모델 제공으로 일정을 크게 단축해 올 가을까지 탱크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 M1A2 에이브람스 탱크 31대를 공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 최초로 영구 주둔기지를 설립했습니다. 페르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2일 최근 미군의 접근이 추가 허용된 네 곳의 군기지는 필리핀 내 다양한 지역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군창설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네 개 추가 기지는 필리핀에 흩어져 있다면서 북쪽에 몇 군데, 팔라완 주변에 몇 군데, 그리고 남쪽에 몇 곳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지는 필리핀의 가장 큰 섬인 루손섬의 동편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조만간 필리핀과 미국이 해당 기지들의 위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의 전술핵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에 우려를 보이며 북한의 영향력 있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을 감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북한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 6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이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종료되기 하루 전에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 소식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2일 오전 10시 15분께부터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미한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재원을 분석 중이며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이후 사흘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사거리 800km로 발사한 SRBM을 동해 상공 800m에서 터뜨려 전술 핵폭발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항미사일로는 지난 12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 두 발을 쏜 후 열흘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에도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2형 4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한국군 당국은 미한 정찰 감시자산이 파악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밝혀 북한의 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 직후부터 수백 미터 이하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어 탐지와 추적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지만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시작해 23일까지 이루어지는 미한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의 반발에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합연습 종료 하루 전 이루어진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도 무력 시위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까지 모두 7차례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두 차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합참은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하에 계획한 자유의 방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진행 중인 연합 야외 기동훈련 전사의 방패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모의 전술핵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북한의 영향력이 있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을 감싸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가장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이뤄진 3월 1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Let me say that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e DPRK's March 19th ballistic missile launch, which came just 3 days.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북한의 이웃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훼손하는 일련의 발사 중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발사를 전술핵 사용 모의 실험으로 규정한 점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국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As it relates to the UN Security Council, we continue to believe that all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하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계속 믿는다며 북한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특히 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금은 북한을 감싸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안보리 회의에서 당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해 5월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결의안보다 대응 수위가 한 단계 낮은 의장 성명을 추진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마저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일 북한의 지난 16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추가 결의나 의장 성명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 정권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강력한 환영의 뜻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19일 지하 사일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we've been aware for a very long time.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도전은 매우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전술탄도미사일의 모의발사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이 전술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으로 식별됐는데 특히 발사 시 화염이 V자 형태를 띠면서 지하에 굴을 파서 만든 원통형 시설 사일로에서 발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21일 우크라이나 방문과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강력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I do think broadly speaking this is again demonstrativ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for Ukraine.
라이더 대변인은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넓게 보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평화로운 주권 이웃을 침략하는 것과 관련해 취한 행동들이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포함한 다른 지도자들이 평화 유지에 대한 국제규칙 기반 질서의 영향, 특히 인도태평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 규칙 기반 질서 확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과 기타 국가들의 지원에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도착했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군 당국은 최근 실시된 미국과 일본의 폭격기 통합훈련이 연합능력을 강화하고 치명적인 억제 옵션을 과시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영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20일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일본 자위대가 B-1B 랜서가 포함된 양자 폭격기 통합훈련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훈련에 미 공군의 F-16 파이팅 팰컨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이글스 전투기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훈련은 우리 국가의 신속한 대응 준비 태세와 능력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제공하는 우리 군대의 긴밀한 양자 공조와 상호 운용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과 중요성을 묻는 질문엔 영내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합 능력을 강화하고 미일 동맹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억제 옵션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전역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폭격기와 전투기 부대를 유지하며 동맹국을 지원하고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지역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고 수세대에 걸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는 이날 한반도에도 전개돼 한국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은 13일부터 시작된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7일차인 19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하에 연합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엔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B-1B 랜서와 함께 연합비행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비욘비 랜서의 한반도 전개는 이달 3일 한국 서해와 중부 내륙 상공에서의 연합공중훈련 이후 16일 만입니다. 주한미군은 미한동맹은 항상 최고 수준의 대비체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한동맹은 힘과 신뢰, 강력한 연합방위체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16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 시작 하루 전인 12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두 발을 처음으로 쏜 데 이어 14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이런 건데 백악관은 북한 정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러시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지원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계속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북한, 이란, 중국 등에 손을 뻗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에 북한이 무기를 공급한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무기 비축량 관련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최소한 포탄을 전달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id talk about the fact that we had evidence that North Korea was shipping at the very least artillery shells to the Wagner group.
다만 북한의 추가적인 무기 전달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면서도 러시아의 무기 재고에 대한 개요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수천 개의 미사일과 수백만 개의 포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이란과도 급성장하는 국방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란으로부터 수백 대의 무인기, 드론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어하며 그것이 우리가 이란과 북한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he continually wants to reach out for more help internationally. That's what we're seeing with Iran, what we saw in North Korea. And
아울러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도 무기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welcome the Prime Minister's visit to Kyiv. It's another example of just how strongly Japan is standing up with the rest.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기시다 총리의 키이우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이것은 일본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일본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양한 핵미사일 실전 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인 데 이어 미한일 삼각협력 강화를 위한 연쇄 정상회담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5월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돼 이를 계기로 미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기시다 총리로부터 G7 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G7 회의에 한국과 브라질, 호주 등 정상을 초청한다고 밝힌 겁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한다며 참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히로시마 G7 계기의 미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성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 정부는 이를 미한일 3국의 공고한 협력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상회담에선 특히 연이은 핵미사일 실전 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력 강화 등 삼각 안보 협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맞선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자 안보 동맹을 원하고 있고 한국은 북핵 위협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도 나서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풀렸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게 미국의 의도고 그 첫 단추가 끼워졌거든요.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제 한인 강제징용 갈등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고 한국 외교부는 21일 정상화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 미한일 군사정보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G7 계기 미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3자 간 확장 억제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각각 군사동맹 차원에서 확장 억제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미한일 3국이 함께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는 없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해구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미국에게 해구산 강화 요구를 꾸준히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3자 간의 확장 억지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일본 외무성의 강력급 초청 프로그램에 따라 22일부터 나흘간 일본을 공식 방문합니다. 한국통일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18년 만입니다. 통일부는 권 장관이 방일 기간 중 관방 장관과 외무대신 등 일본 강요들과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납북자 문제 등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납북 일본인 문제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던 시절 한일 간 협력 사안이었지만 지금처럼 북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조 현안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납북자 문제를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보지만 인권적 차원에서 보잖아요. 인도적으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유엔 인권의 활동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이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본과의 협력이 최우선이죠.
미한일 공조 강화 흐름 속에서 중국,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도 한층 노골화하는 양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일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제동으로 의장 성명 채택 등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제재와 압력을 취해선 안 되고 그것은 통하지도 않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러는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추진을 의미하는 쌍궤 병진의 사고와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끊임없이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중러의 기존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이 이제 정상 간 공동성명으로 나왔다며 세계질서 재편을 둘러싼 미중, 미러 간 갈등 속에서 미한일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더 선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것은 한미동맹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촉발시키고 있고요. 이것은 다시 중러의 반발을 사서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미 그런 궤도로 지금 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점에서 대화다 이런 것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 선임 연구위원은 북중러가 반미연대를 구축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입장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들여 3국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며 대신 중러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과의 경제협력 또는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정보 공유, 제재 정책 조율 등 사이버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지난해 한국 등 인도태평양 협력 국가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호세프 볼의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21일 미국, 한국, 일본과 사이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슈만 안보 국방 포럼에서 유럽연합의 안보 전략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need and we want to strengthen our cyber dialogues with key partners such as United States first, but also with Japan and South Korea.
보렐 대표는 우리는 정보를 비교하고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조율하기 위해 미국 같은 핵심 파트너뿐 아니라 일본, 한국과도 사이버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강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우크라이나 위성망인 비아셋을 공격했을 때 유럽연합이 미국과 주요 7개국 G7과 신속하게 대응을 조율했던 점을 언급하며 주요국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럽연합이 채택한 공동안보전략, 전략적 나침반 정책에 따르면 사이버, 하이브리드 전쟁, 외국의 간섭과 정보조작 대응이 주요국들과의 핵심 협력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2년 5월 일본과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11월 한국, 올해 2월 싱가포르와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들 국가들과 5세대 이동통신 5G, 인공지능,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21일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협력국들과의 관계를 상당히 심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 개념에서 나토 안보를 위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나토의 약속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태 협력국들과 함께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공동도전과 안보 이익을 다룰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인태 협력국 정상들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나토와 인태 협력국들은 사이버 방위, 기술, 해양 안보,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현재 나토에 34개 나라가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한국이 대표부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표부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나토는 한국의 대표부 개설 요청을 2개월 만에 승인했고 11월 22일부터 윤순구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가 주 나토 대표부 대사를 겸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나토는 지난 12월 BOA에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 대표부 활동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한국은 나토의 적극적이고 중요한 파트너라며 2005년부터 나토와 한국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강력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나토와 한국 간 공조는 주요 안보 현안에서 재난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리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9명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21개국 가운데 최악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북한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역시 89%를 기록한 러시아와 함께 조사 대상국 21개국 가운데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반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로 지난해의 10%보다 1%포인트 줄었습니다. 정당별로도 공화당 지지자가 93%, 민주당 지지자가 88%가 북한에 대한 비호감을 나타냈습니다. 성별로는 북한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이 90%로 여성 78%보다 11%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34세가 86%, 35세에서 54세와 55세 이상이 각각 89%와 90%로 고령일수록 북한에 대한 비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백인 가운데 북한을 비호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2%로 유색인종의 82%보다 8%포인트 높았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각국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지난 2000년 북한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63%였고 2002년까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2003년부터는 77%로 조사된 2009년 한 해를 제외하고 대부분 9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던 2018년 2월 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92%가 북한에 대한 비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갤럽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여 년간 북한을 미국과 주변국에 대한 긴장의 근원으로 보는 미국인의 시각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다음으로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나라는 85%의 이란과 중국, 아프가니스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88%의 캐나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86%의 영국과 83%의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고 일본은 81%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이 80%, 타이완이 77%, 인도와 이스라엘이 각각 70%와 68%로 조사됐고 한국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갤럽이 같은 기간 실시한 적대국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가 북한을 최대 적국으로 꼽았습니다. 중국이 응답자 가운데 절반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가 전체 32%, 이어 북한이 큰 차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설문조사에서는 51%가 북한을 최대 적국으로 답했지만 2019년부터는 그 비율이 14%로 크게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12%, 2021년 9%, 2022년 6%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800m 상공에서 모의 핵탄두를 공중 폭파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공중 폭발은 살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술핵 개발의 핵심인 핵탄두 소형화 또 경량화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 대표는 20일 VOA에 핵탄두를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핵공격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to get the most out of the yield of a nuclear weapon, you usually want to detonate it above ground at an altitude of 1km.
실러 대표는 핵무기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km에서 최대 5km 고도 상공에서 폭발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에 실제로 지상 800m 공중 폭발 실험을 실시했다면 이는 확실히 핵공격을 상정한 모의 실험을 원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19일 오전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타격을 모의한 발사 훈련을 했다며 발사한 미사일 탄두가 목표 지점인 동해상 800m 상공에서 정확히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핵폭발 조정장치와 기폭장치의 신뢰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탄두 공중폭발 실험을 한 적은 있지만 핵탄두 사용을 가정한 공중폭발 훈련의 성공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데커 에벌렛 연구원은 20일 VOA에 북한이 공중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실험을 진행한 것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Airbursts are good if you want to blanket and destroy a large number of soft targets.
에벌렛 연구원은 공중 폭발은 넓은 지역에 걸쳐 많은 수의 민간인들을 살상할 때 쓰는 방법이라며 이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전장에 군대를 파괴할 때 사용될 것임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핵무기 지상 폭발은 지하 벙커 등을 파괴할 때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벤 기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주장한 공중 폭발은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 airburst is you know sort of the way that you detonate a nuclear warhead to get the most efficient.
벤 기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핵탄두 공중폭발은 지상 목표물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폭발 효과를 내는 방식이라며 핵탄두를 땅에 터뜨리면 위력의 대부분이 땅에 흡수되기에 표적들을 파괴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실행 가능한 소위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외부 세계가 믿기를 원한다며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사진에 화염과 연기가 V자 형태로 솟구친 데 대해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하 원통형 시설인 사일로에서 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벌렛 연구원은 화염과 연기가 사일로의 화염 방출구를 통과할 때 V자 형태를 띈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속한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지난 1월 말부터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 구덩이를 판 것을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발사대 옆에 언덕에 지하 사일로용 구멍을 팠다는 것입니다. 에벌렛 연구원은 그러면서 지하 사일로는 미사일을 매우 빠르게 발사할 수 있기에 신속한 핵 반격에 용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f South Korea were to launch a preemptive strike on North Korea, which they talk about doing, the travel times for
에벌렛 연구원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선다면 한국의 미사일이 북한에 도달하는 데에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며 북한도 신속한 공격 역량을 갖춰 한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 원통형 사일로에 미사일을 넣고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된다며 발사 준비 징후를 적국이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조셉 댐지 연구원도 이날 VOA에 북한이 지하 사일로를 발사 원점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핵 반격에 나설 때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댐지 연구원은 북한은 전통적으로 탄도미사일 부대의 기동성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이 방식은 위치 노출에는 덜 취약하지만 발사 명령과 발사대 준비 사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 등을 사용할 경우 액체 연료형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고체 연료형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사일로와 같은 고정 발사대는 위치가 노출되기 훨씬 쉽지만 고체 연료 미사일의 경우 거의 즉시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댐시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훈련을 실시하면서 핵 반격 전술 훈련이라고 묘사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 목표물을 타격하기 전에 북한이 사일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반격용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전술의 공격 위협을 높이고 있지만 전술의 개발의 핵심인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기술 수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댐스 연구원은 모형 전술 핵탄두가 북한이 밝힌 고도에서 정확히 작동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러한 작은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한 전술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도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만한 작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지만 경량화 수준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킬로톤급의 가벼운 핵탄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의 고도화와 여러 번의 핵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아직 북한이 그 정도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실전 상황에서 북한의 핵탄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on the missile side, they've done a lot of flight testing. And launches of these subsonic short-range missiles, so those seem to be.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고체 연료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북한이 여러 번 실험을 실시해 신뢰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핵실험은 여러 번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사일에 탑재한 핵탄두가 압력과 충격을 견디고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미한 연합군이 재래식 전쟁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파괴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북한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21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는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엔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 18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최저 6도, 최고 16도, 신의주는 최저 3도, 최고 14도 되겠습니다. 자강도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강계는 최저 기온이 2도, 낮 최고 14도, 희천은 최저 2도, 낮 최고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엔 차차 계속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7도, 개성은 최저 10도, 최고 21도, 사리원은 최저 7도, 낮 최고 17도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최저 9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14도 되겠습니다. 평강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9도입니다. 함경남북도입니다. 함경도는 오전에 오후 모두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7도, 최고 16도, 청진은 최저 3도, 낮 최고 11도 되겠습니다. 양강도도 역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산은 최저 0도, 낮 최고 12도 되겠고, 삼지연은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6도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5m,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 비오의 아침 방송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세계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비오의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 오는 3월 26일 일요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한반도 시각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10시부터 11시까지 단파 9350, 12045, 12080kHz, 11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9410, 12045, 12080kHz,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188kHz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566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집중 부각됐습니다. 키스 하퍼 전 제네바 인권이사회 미국 대사는 최근 유엔 인권침해 행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잔혹행위는 한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Ukraine and the UN Human Rights Monitoring Mission in Ukraine.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 독립조사위원회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엔 인권 감시단은 러시아군이 저지른 광범위한 잔악 행위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약하면 임의적인 구금과 고문, 강간 그리고 성폭력이 이루어졌다며 우리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기타 소외된 집단이 이러한 공격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믿을 만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관리들은 수천 명의 아이들을 이주, 재교육, 입양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중 일부는 이미 전쟁 고아가 됐다며 일부는 이미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many cases, parents sent children to what they thought were summer camps for their child's safety.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많은 경우 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이 여름 캠프라고 생각하는 곳에 아이들을 보냈지만 그 후 그들의 아이들과의 접촉과 재결합이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경우에 부모들이 러시아의 캠프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지만 러시아 점령 당국이 반강제로 아이들을 등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전쟁의 한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부정하고 억압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 말을 기억하세요라며 러시아의 잔혹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right now what the Ukrainian people need most desperately is peace. As President Biden said during his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가장 절실한 것은 평화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크이오를 방문했을 때 말했듯이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을 선택했다. 매일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그의 선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 전쟁을 끝내라는 것이라며 당신의 잔인한 전쟁을 그리고 당신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와 세계에 가한 고통을 끝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모두 우크라이나와 함께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비양심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 동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Something strange
in the neighborhood. 지금껏 방영된 영화에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폭소와 감동.
And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Bye-bye.
전문가들의 감상평과 관객들의 솔직담백한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토요일 밤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i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뷰어의 세계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바르샤바에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폴란드에 대한 개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폴란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폴란드는 더 이상 개발 원조 수혜국이 아니지만 특별히 예외를 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폴란드처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단결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를 언급하면서 이는 러시아 제국주의에서 오는 국제 평화와 국제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회담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은행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대중이 은행 제도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며 이런 조처는 미국인들의 예금과 은행 체계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와 함께 연준은 은행이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다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각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국면 원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력을 취해선 안 되고 그것은 통하지도 않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우크라이나 분쟁의 정치적 해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중러 관계는 냉전 시대의 군사 정치적 동맹이 아니며 무동맹과 무대결, 그리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안보 분야에서 모든 나라의 정당한 우려를 존중하고 블록 간 대결 구도 형성을 지향하며 갈등을 부채질하는 행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타이완 독립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2일 최근 미군의 접근이 추가 허용된 네 곳의 군기지는 필리핀 내 다양한 지역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군창설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네 개 추가 기지는 필리핀에 흩어져 있다면서 북쪽과 팔라완 주변 그리고 남쪽에 몇 군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지는 필리핀의 가장 큰 섬인 루손섬의 동편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조만간 필리핀과 미국이 해당 기지들의 위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루손섬은 필리핀 영토 중 타이완섬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칼리토 갈베즈 필리핀 국방장관은 지난 2014년 체결된 양국 간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 따라 필리핀 내 기존 5개 군기지에 더해 미군이 4개 기지에 추가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지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21일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협력해 M1A1SA 에이브럼스 탱크 개량형 모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량형 모델 제공으로 일정을 크게 단축해 올 가을까지 탱크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 M1A2 에이브럼스 탱크 31대를 공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 최초로 영구 주둔기지를 설립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